확실히 부활주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가 보란 주간으로 빛이 없는 가운데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마이크도 되고 빛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부활을 믿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믿으시죠, 그죠? 예, 설교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믿으면 예, 부활이 저희들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그러니까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은 거다. 돈을 잃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잃은 것 같잖아요, 그죠?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 들으셨어요? 네, 다 잃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부활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정도가 아니고 이생 망뿐만 아니라 저생 망이에요. 네, 이생도 망했고 저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사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럴드 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밀히 의미해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이다. 단지 미완의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그 정도로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돌아가신 분들 네, 저는 저희 할머니가 기억나는데 가끔 저에게 굉장히 못했던 걸 생각이 나요. 좋은 게 생각이 나면 좋은데 근데 한국 가, 저 천국에 가면 그걸 분명히 만날 것 같아요.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왜 그랬냐. 네, 용돈을 주면 제가 이제 1남 3녀에서 자랐는데 누님들이 쭉 계셨고 제가 막내였어요. 저희 친정 할머니가 오시면 용돈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굉장히 제가 친할머니 좋아했겠죠. 저희 외할머니가 오시면 저는 꼭 큰 누나가 만 원 받으면 저는 천 원 줬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그래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냐고. 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못 만난다는. 두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일입니다. 12절과 15절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부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의미의 삶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도 없고 증언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부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왜 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길 수 있다면 창조주가 만약에 자연 법칙 안에 갇히면 그는 창조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저희 세계를 만들었고 근데 그 창조물의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물은 죽음이다라고 뭐든지 다 얘기했고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센 자연 법칙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그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 세계에 갇혀있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큰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고 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인가? 우리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53년 동안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 60년 지나서 찾은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저희는 심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그렇게 감정적 기복이 심하게 슬퍼하며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또 기뻐하려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그대로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어야지. 윤동주 시 중에 윤동주 시인이 여러 가지 시를 썼는데 십자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나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이런 시를 쓰면서 묘사했습니다.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꽃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두려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길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행복한이란 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는 그대로 괴로웠던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사실성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도 하나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초이지만 사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변증입니다. 만약에 근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복을 읽으면서 어릴 때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났는데 이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이 근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걸 쓰면서 거기에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생을 꼭 믿어야 할 것.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나는 왜 이 두 가지를 못 믿는가 하면서 다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아닌가요? 어거스틴 말고 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안셀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원인이 필요하다. 목적론이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을 다 하면서 러셀이 이걸 다 깨트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신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그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러셀이요, 만약 당신이 죽은 뒤에 신을 만난다면, 만약에 죽은 뒤에 신을 만난다면 당신의 불신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신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 불신에 대해서 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러셀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내게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다. 그는 내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증이고 저희들에게는 신앙이에요. 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아 당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 다 믿는가 봐요. 변증을 잘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잘 믿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셨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맞죠? 네, 정말 죽으셨어요? 네,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죽으셨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이제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잘했는데 우리 초등부 유년부에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죠? 야, 뭐라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 네, 분명히 죽었답니다. 네. 네, 그럼 분명히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채찍은 어느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냐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문제예요. 채찍이 얼마나 무섭냐면 보통 39가닥의 줄을 쫙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쇠구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부러진 뼈를 집어넣어요. 그 39가닥. 그러고서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으면 피가 막 튀고 살이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등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보통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서 대부분 다 졸도하고 대부분 다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버티신 거예요. 그걸 막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러고 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 박을 때 여기 박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박는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요 손목에 박는 거예요. 왜 손바닥에 박으면 이걸 박았을 때 여기가 찢어져가고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박습니다. 왜 여기다 박냐? 그럼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이거 박으면 여기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박을 때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순간 이렇게 탁 부딪히면 엄청 아프고 짜릿하잖아요. 찌릿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까무러실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도 못을 박아요. 보통 5인치에서 7인치 짧게 모이니까 이 정도 돼요. 대못이 정말 이만합니다. 그렇게 박고 나면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몸무게가 있으니까 웨이트가 있어서 밑으로 자꾸 처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어깨가 탈골이 되면서 못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고통이 있으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이 벌어져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한번. 다리를 한번 들어야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근육들이 가라앉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거의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을 한번 쉬려면 다리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손은 못 박혀있고 다리도 여기 못 박혀있는데 그걸 억지로 들어있는 근육을 한번 움직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심장 근처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다리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기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찌른 거예요. 그리고 찔러갖고 빼니까 거기 성경에 표현되라면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부족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로마 병정들. 로마 병정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 살아서 다른 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다시 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가 죽었는지 모르는지를 꼭 확인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럼 확실히 죽은 줄 알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우리가 안치됐다고 하는데 그럼 무덤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이 그거죠. 네,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고 미싱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사망하셔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미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싱은 그냥 자연재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면 그렇구나.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죽으셨고 분명히 무덤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거했냐?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야 빌라도요,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 그가 분명히 3일 후면은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아무래도 우리 당신들이 좀 군병들을 좀 빌려주시오. 내가 그 무덤가에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킨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빈 무덤이 증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켰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거는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가 그리고 부활의 신비한 그 몸으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4절부터 8절까지 쭉 써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냐? 개바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 써 있어요. 그 다음에 500문도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가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인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였다면 그는 원래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날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다면 저희가 굉장히 슬프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음을 저희가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어떤 의미? 그냥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네, 늘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 없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있지 않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준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게 되는 그 영화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썼던 그 이야기 중에 리플의 잎사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배경은 그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리플이라는 사람이 리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지의 제왕을 이게 쓰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반지의 제왕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죠? 네. 거기 보면은 인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나와요? 뭐 난장이도 나오고 엘프도 나오고 희한한 거인도 나오고 거의 마법사도 나오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종류의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왜 쓰게 됐냐면 다른 나라에 보니까 그런 신화들이 많은데 영국에는 그런 신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끄집어 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각각에 쓰는 언어도 만들어냈고 대단해요. 엘프의 언어도 만들고 난장의 언어도 만들고 네. 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역사와 문화까지도 만듭니다. 대단한. 근데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그때 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짧은 이 소설이 리플의 잎사귀라는 거예요. 거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리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파리를 하나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파리를 통한 가지를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그리고 그 마을이 연결돼서 산과 들도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이 하늘나라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 난 그림을 그려야지 하고 시작을 하면서 도화지를 이따만한 걸 사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잎사귀 하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데 이 하나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오늘 이 각도에서 붙이면 야 잎사귀에서 이거 물방울이 있을 때 여기는 여기 암흑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바뀌는 거야 햇빛이. 아 다시 그려야 돼. 그 다시 그려야 돼. 근데 또 이게 요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또 옆에 있는 뭐 제이슨인가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제이슨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아 이거 도와주고 아 이게 부엌이 막혔다 부엌도 치우러 가야 되고 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림을 못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림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 하나를 그려버려요. 그 그림을 그리다가 못 그렸다고 왜 못 그렸다고 했지? 그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도와주면 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못 그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 모든 게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전체 큰 도화지 중에 그 그림 잎사귀 하나 그렸으니까 그걸 잘라다가 다른 사람이 놔두고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니플의 잎사귀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설가나 예술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시 그레인은 총기 사건을 인하여서 네. 어린아이들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부활의 의미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에게는 다음 주가 되면 4월 16일이 되는데 9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세월호 9주년이 되는 날인데 세월호 생각하면 참 너무 슬픕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책 중에 세월호 참사에 쓴 9주년을 기념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기록을 남길 때 어떤 한 유가족이 나눴던 대화가 있어서 그걸 다시 읽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전과 후에 삶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전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회적 정의가 있고 정부가 어려운 이들을 보듬어 안을 것이며 언론은 공정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깨졌습니다. 국가는 정의롭지 않았고 공권력은 폭력적이었으며 언론은 왜곡 보도를 일반했고 사람들은 자식과 형제, 친구를 잃은 피해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참사를 겪은 후 꿈을 바꾼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희생자의 언니는 죽은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삶의 기준이 됐다고 말합니다. 죽은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삶의 기준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우리의 생명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나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주며 우리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회 속에 소외된 자들 뿐 아니라 사회 자체의 모순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적극적으로 어쨌든 소극적으로 뛰어들어 바뀌기를 바라는 삶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사회에서는 정의도 없고 그들을 돌봐주는 정부도 없다고 얘기하고 언론은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나 혼자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깊은 무덤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현장이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짐에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려받은 사명이 될 줄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에 대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변증이 되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